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이걸 변증하려고 기록했다 그랬죠. 예.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예.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예전에 짐승을 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과도 다르신, 예, 뛰어나신 분. 이분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가 잘 증거를 했는데, 예.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한, 이 썩을 몸을 지닌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고백한 대로예요. 그렇죠? 예. 물론 다윗은 이게 분명하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근데 이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체적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바울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루살라 그런 거죠. 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이 죽음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만물을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예. 왠지 무언 분명히 하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자가 나중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뭐 부끄러움 정도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끄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여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아니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기서는 예수죠. 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났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입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크리에이티드죠. 예.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형제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은 것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예, 이 썩어져 버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걸 다 겪고죠. 그리고 수십 년 지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나서 요한복음이 그때 기록이 된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고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고, 그런데 말씀은 형체가 없는데 이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봄이, 언제 이 영광을 봤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근데 only one이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쓰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려고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믿음을 통해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형이죠. 언제든지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받고 따르는데 아직도 우리가 불안한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죄도 지을 수가 있고 실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구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서 내가 그럴 때 시편 22편 이것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회중 중에 찬송하리라. 그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22편 22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제들 자기 동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러는데 시편 기자는 이 내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했다는 거죠. 예.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고백을 할 때 물론 희미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시선이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시각으로.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 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그게 시편을 이거 인용한 거야? 그런데니까요. 전혀 다른 걸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시각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는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은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는 이사야 자신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사야의 자녀들, 아들들,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는 거죠. 이사야의 두 아들 있죠. 스알야숲,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 빨리 노력하고 속히 탈취하라.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아스를 통해서 이 급속하게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무너뜨릴 것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이름이,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거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삶을 징조와 예표, 징조 예표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혈과 육에 속해서 현실적으로는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의 권세에 묶여서 종노릇 하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알죠.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온전하게 할 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저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아시고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실 것도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이게 승부수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세력에 굴복된 거니까 이건 망한 거지? 어떻게 마귀를 멸하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려면 죽어봐야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죽어봐야지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 드러나지. 예. 그냥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해봐야 뭐 그냥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십자가가 승부수인 거예요. 부활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죠. 예. 부활로. 예. 부활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로 이 모든 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사단은 이걸 가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까지도 역사해 갖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것만은 아닌 거죠. 예.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염려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지. 네. 이게 갈라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 예. 다 그럼 육신으로 오셨지? 믿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가립니까? 예. 육신에 오신 것이 가려져야지 부활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예. 근데 육신에 오신 것을 인정해버리면 이분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부활로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부활을, 물론 부활도 가리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시는 것도 가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단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활인 거죠. 예. 인간의 오셨다는 것이 가려지면 부활도 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하나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마귀를 멸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네. 이게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이것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부활로 확인이 되죠, 우리에게는. 예. 물론 그것도 뭐, 이 세상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제껴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확인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냥 육신으로 한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수천 년 지고 나서는, 정말 이 땅에 그런 게 계셨나? 그런 게 그렇게 그냥 뭐 만든 얘기 아니야? 뭐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러는데 예. 정말로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보죠. 그런데 왜 십자가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단은 뭐 그래도 뭐 온갖 것으로 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나고 도덕성 있고 뭐 훌륭하신 분 이 정도로 또 끝내려고 퉁치려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당하셨다고요. 아니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일을 왜? 네.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육신에 묶여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려고요. 어떻게?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죠. 그렇죠? 네. 이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그냥 영원한 존재잖아요. 천사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자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하는 짓은 보면 완전히 거슬리라고, 그렇죠? 예. 우리 지난주 동영상 다시 한번 보죠. 예. 영어 자막이 있는 게 있어서요. 거기다가 이제 한글 자막을 덧입혀서 영어로도 뭐 한글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어떤 일을 주셨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건너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많은 시편, 그 많은 그 선지서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건너뜁니까? 이상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올 수는 없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건너뛰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컴퓨터도 뜸을 들이는 것 같은데 정말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בעצם 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בעבר ו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דיק ח', גם ילקוט שימ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ח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
הוא.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ים.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זה חזק מאוד.
אדם ש...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רב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חולוינו הוא נסר מח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ר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אנו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כ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ו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ה מהב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ו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יפגיע בו את אב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א 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ו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 אוקיי.
Okay. יי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ח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פה.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מ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ם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אנ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אה,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ק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ו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נ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זה,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 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율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고 처형된 사람인데 이분이 메시아라고요?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조성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는 이걸 고백한 거죠.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뭐 남한테 뭔 잘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네. 인연이 어떠한 인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다시 내미 시기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만들어서 까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정말로 인간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드디어 이게 옳고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죄가 있는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한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때문에 다시 대제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당신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홀로 남으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인 거죠. 네. 그래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간증처럼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함께하고 경험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어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글로도 안 되는 말이라도 그렇죠? 예. 우리 송화자매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예. 송화자매 간증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이라 이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이라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기록해 두셨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셨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기한 경험과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셨다. 교회가 자라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세워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신다.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많다고 하신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을 모이게 해 세력을 키우고 정치 집단과 연결시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역전도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실. 사실 이 사건들이 지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고 지금 시대는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임을. 나의 20대를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해 없이 믿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인지 절감한다. 20대 때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도 쫓아다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든 삶의 무게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싶어서,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서. 부흥집회라는 부흥집회는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매주 예수전도단이 하는 화요 모임,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금요 철야, 밤 12시 넘어서 산기도도 다니기도 했고, 미국에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온다고 그곳에서 안수받고 예언을 받기도 했고, 사실 수많은 인파 중에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 기회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라는 분이 내 머리에 안수하고 뭐라고 예언했는데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방방 뛰는 부흥회부터 사람이 배를 잡고 웅크리며 빙빙 도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안수를 받으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이라며 귀신을 쫓는다며 그 사람 몸을 두드리며 귀신 쫓는다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바꾼다는 역사,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하니 할렐루야를 빨리 말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것을 염습시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가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이해가 안 되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그 모임들을 열기도 했고 거면하기도 했고, 목회자가 가라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지 않으니 나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시고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 갔다 오면 마음이 더 힘들었다. 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과는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것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신령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되지 못했고, 신기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 했지만 결국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나 돌아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의 나라, 영생, 연합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었다. 결국 구하고 원하던 것은 이 세상의 능력이었고 세상의 힘이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져서 교회 성장을 이룬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였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알지 못했고 알았어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믿게 해주시니 정말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받은 자이다.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다 가진 자가 되었다. 세상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X가 쳐지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O가 쳐지니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다. 그렇게 깨어서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쫓게 구한다.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영악한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달콤한 말들이 내 정욕과 맞을 때 그 세상의 말을 쫓아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 혼잡하고 더욱더 어둠으로 치닫는 이 세대에 더욱 비옥되기 쉬운 정말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더욱 깨어있길 원한다. 사단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요한에서 4장에서의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신다. 나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사랑,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다. 어떻게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인 괴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끔찍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삼아 미워하고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신다. 요한의 고백처럼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나타나셔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구한다.
네, 송화절 온갖 걸 다 경험했네. 네. 나도 이렇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 예. 그래도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참석해 본 적도 몇 번 있었죠. 예.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나?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걸 왜 해야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그럼 뭐가 좋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던 이 기도원들 얼마나 그냥 유행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냥 다 거의 다 잠들었죠. 예. 이게 육신을 따랐던 일인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진짜 딱 이건 거였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한 것처럼 뭔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그냥 한 의로운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밤에 그 수도권 밤 하늘 밤 사진 찍은 거 보면 십자가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예.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로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수없이 많아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분할 때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할 때는 세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 믿게끔 따랐다 그러는 것 같은데 육신의 사랑으로 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속하니 이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지만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볼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만 오던 걸고 오고 있는데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부활이 가려지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도 세상 곳을 바꾸는 거죠. 예. 서로 사랑하죠. 예. 세상에서 그런 말 안 해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곳 세상 다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사실 가족 사랑 그러면 이슬람교도보다 가족 사랑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근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믿음으로죠.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떠한 문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일인지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권세가 깨어지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니까 사람의 십자가로 나도 그러면 십자가를 못 박혀주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뭘로요? 부활로죠. 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그 길 이제는 우리도 함께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심지어는 주셨다 그러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기려 얻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